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살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붙잡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용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중직자가 한 일입니다. 서론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과 기도가 끊어졌을 때마다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구약 때도 말씀이 끊어졌을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웠죠.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늘 말씀이 끊어질 때마다 중직자들을 세웠죠. 그런데 그 중직자들이 뭐냐면 말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사람 힘으로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거죠. 그게 절대 불가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본 0.1%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20명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고 120명의 중요한 사람들 그 안에는 열두 사도도 있지만 중직자들이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0.1%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이랬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치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르죠. 대어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글을 썼거든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죠?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의 눈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다 이거죠.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흑암을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죄를 무너뜨렸다 이거고 저주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군요. 그 언약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죠. 뭐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다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이랬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친히 증거로 살아나심을 말씀했대요. 그 친히 증거가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 자체가 증거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했으니까.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연한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느낌으로 한,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디 계실 거 아닙니까?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하는 거죠. 부활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사탄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 사탄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움직여야 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사탄과 싸워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왕도 있어야 되고요. 군사도 있어야 되고 적도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거든요. 그리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사를 명하는 거죠. 군대 장관을 명하는 거죠. 너 나가서 싸워. 그럼 우리 적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무너지도록 군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을 정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 것을 바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 잘못된 뿌리를 바꾸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위에서 내리는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치유를 주시냐?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때 이분들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얘기했지만 기도는 열흘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랬어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그게 이제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2장 1절로 40절, 2장 전체죠. 근데 2장 1절만 보겠어요.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3절에 이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게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다. 각 사람이 다 불어뒀다 이거예요. 하나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뭉뚱그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특히 구원받은 자매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 혀처럼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죠. 뭐 그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러잖아. 쉬 뭐 그러면서 바람 받아라 뭐 불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같다 그랬고 불 같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내가 언약을 잡았더니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잡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 임한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이죠. 전도서 7장이에요. 잠언 다음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7장이죠.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래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 사람도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 마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죠?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잘 되면 비난해요. 내가 뭐 좀 잘 되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신경 두지 마라. 마음 두지 마라. 그죠? 그러면 네 종이 너를 비난하는 것도 마음 두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22절에 또 이제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나를 못 속인다는 거죠. 너도 사람 저주했지 않냐. 너도 사람 욕했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말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깨달았다. 그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이랬어요. 중직자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은 내 수준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수준이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엄청 원망을 하고,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엄청 하나님 불신앙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네 수준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져야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거는 내가 믿는 거지. 내 마음으로 믿는 거지.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이죠. 5장. 그게 이래요. 5장 10절이에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거는 믿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어지면 아버지가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문제가 많아도 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을 안 믿고 지가 만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금 문제 생기면 그 믿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잖아요. 하나님을 마귀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울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죠?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다민족에게 이 힘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복음을 막던 제사장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가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중직자가 가질 최고의 힘이죠. 이게 중직자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힘입어 살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오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또 세계복음화할 방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입니다. 위에서 내린 현장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성경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예요? 주께서 열어주신 현장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때부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방인 선교가 계속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걸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위에서 내린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는 현장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우리를 보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 오늘 이 현장을 열어줬구나. 문제 많은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못 맞췄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했구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교회가 문제 왔죠? 반드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혹시 이 교회에 중직자가 안 세워진 거 아니냐? 제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거 아니냐?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제자도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문제가 오지? 아, 하나님이 다른 곳에 문을 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고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에게 위에서 내리는 경제 시스템,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응답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직자잖아요. 중직자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문을 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